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이슬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의 왼쪽에 보면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은 꼭 실개천처럼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깊었고 넓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이 오른쪽에는 있죠.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북쪽에는 헐몬산이 덮어지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이 이와 같은 곳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쯤 되는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나라가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몇몇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통치할 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변국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아주 특별한 이유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유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내 민족이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작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도 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져 있을 때는 주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면서 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와 경외하지 않을 때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기뻐하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결단코 많지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실 때에 딱 이것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는 손에 꼽을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기도록 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늘 순탄하게 그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려움을 주시죠. 아픔을 주십니다. 가시 같은 이웃을 허락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기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그에 딸린 가족들이 있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최소 250만 명 정도 되고 많이 잡으면은 300만 명 그 이상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은 그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 남녀 노소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진을 따라가다가 지치면은 뒤에 처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속에도 바로 이렇게 노약자들이 천천히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뒤에 이 행진해 나가는데 뒤에 처져서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그곳을 칼날로 쳤습니다. 전쟁을 해도 군인끼리 전쟁을 해야지 약자들을 해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죠. 아말렉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의 개념은 이 전쟁에서 치면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들은 다 약탈을 해갑니다. 여자들은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허용을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면서 이끌고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 허용을 하셨냐 하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종살이를 했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모릅니다. 전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칼과 이 방패를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되고 단련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는 이런 양상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손이 아파서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렸을 때에 전쟁에서 지면서 후퇴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가 됩니다.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양쪽 가에 서서 모세의 양팔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하시고자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 닛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는 나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붙여진 이름이 여호와 닛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도가 바로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일 그날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민족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그 기준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경제력에 또 국방력에 정치에 달려있다고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기도가 바로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승리할 수 있고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이러저러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 민족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보라,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승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수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족 대표라고 하는 33명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태화관에서 낭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순사에게 연락을 해서 잡혀갔죠. 이 33인 중에는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 16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민족의 독립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구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북쪽 지역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올해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드림교회 초대교회 이만진 목사님도 만세우동을 주도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죠. 일본은 총과 칼을 들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손에 태극기만을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힘없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 제암리에서는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명령하고서는 기관총을 난사해서 35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총과 칼이 손에 없었던 그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학살한 것이죠. 이러한 학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민족에게 행했던 수많은 악한 행위들은 우리가 후손들이 보기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 시원하게 잘못했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다라고 해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독도가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일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일본의 잘못이죠. 그러나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약했던 정부와 왕과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역사관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민족을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바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투고 약해져 간다면은 우습게 알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 거고 북한이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대할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그러죠.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또 그 침략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녹은 작은 것이지만은 점점 쇠를 먹어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녹을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손쓰지 못할 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위협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급한 몇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져버린 성이론입니다.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세를 보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성문란함이죠. 이것은 긴 얘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나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나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고 있는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국가의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몰라도 국가기관이 배후에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이 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짜가 아니면은 아무런 정부에 관심이 없는 침묵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에 그 나라에 만년에 있던 것이 바로 동성애죠.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를 우리 앞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경에는 동성애하는 것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에 그냥 상관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멸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이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고 말씀하셨던 성전, 그 성전,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셨던 그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훼파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타락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성전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 남색하는 자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에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이 이것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동성애와 동성혼과 그리고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현상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반에 60명, 70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20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바글바글바글 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년 전에 가보니까 한 반에 19명, 그리고 반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전교생이 다 모였는데 아주 조그만 숫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교생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인구가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0만 명 이하가 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잘 아시는 표들이 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변했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러한 표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계만 있고 반계는 없습니다. 반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도 없고 이모도 없고 조카도 없이 그냥 혼자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알고 혼자 자라기 때문에 배려심과 협동심 그리고 더불어 사는 방법, 이와 같은 것을 잘 익히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애국심만으로는 자녀를 낳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지나면은 뻥 뚫려버린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오늘도 한 명의 이 출산된 아기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했는데 지금은 흔치 않기 때문에 간단한 아기를 보는 것이 힘듭니다. 셋을 낳으라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전 국민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만큼이나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율입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이념의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은 북한의 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굶어 죽인 사상입니다. 그러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고모부를 죽이고 그리고 친형을 죽이는 백성은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상이 이 주체 사상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세습을 하면서 백성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굶어서 난장이가 되었고 DNA가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꿈꾸던 지상 낙원이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지금도 핵무기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핵무기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이번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을 찬양하는 세력이 이 땅 위에 주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믿고 있는 구석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놓으신 것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구 퍼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외세 침략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은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을 들고 기도하던 이 모세 팔이 아프다고 해서 내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팔을 내리는 순간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나와서 기도에 손을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깃발이 내려가 있으면 우리는 더불어서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깃발이 내려가 있습니까?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심각함을 아는 성도들은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 못하면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네, 기도의 결과는 놀랍죠. 모세가 자리에 앉고 두 손을 들 수 있도록 좌우에서 도와주었을 때에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3.1운동을 주도했던 33인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것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대구에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예측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면 좋겠지만은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사도들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가두었다가 목을 베었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내일 처형할 날입니다. 오늘 감옥에 가두어서 4식 병사들을 바깥쪽에 배치를 하고 감옥 안에는 이 베드로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을 병사들과 같이 묶었습니다. 도무지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가두어 두었죠.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갑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잠들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병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잠들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꿈을 꾸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갔던 곳이 가정교회였죠. 베드로가 내일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있던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잠시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들길 때에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 정말로 베드로가 밖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믿음 없이 기도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의심을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앞에 있으면은 자녀들은 때를 쓸 수 있습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저 장난감을 사줄지 안 사줄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아이는 일단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민족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소리를 올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올라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 힘들어도 바빠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항해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3.1 운동, 나라 한쪽 구석에서 조그맣게 일어났던 운동이지만은 큰 운동으로 번져나갔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개인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모습,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피곤해도 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나는 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 민족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은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시면은 됩니다. 셀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부서에서 서로 도와주어야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꾸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 있는지 여호와 닛이 올려져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손을 올리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이 놀란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